여러분, 혹시 누군가한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불타는 바다와 같아. 이런 진짜 시적이고 감성적인 문자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약간 정색하면서 저기 바다는 물리적으로 물에 탈 수가 없어.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야. 이렇게 답장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와, 상대방이 전하려던 그 뜨거운 진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네요. 진짜 최악의 답변인데요.
맞아요. 텍스트의 본질을 완전히 박살내는 아주 바보 같은 대답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말이죠. 우리가 2000년이나 된 고대 문헌, 특히 종교적인 텍스트를 읽을 때 정확히 이런 식의 오독을 자주 저지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텍스트의 장르나 방대의 그 문화적인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텍스트는 그저 우리를 억압하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치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요.
사실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지키기 불가능한 숨막히는 도덕적 규칙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그 표면적인 실천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그 당대의 유대 문헌들의 수사학적 특징들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규칙 준수에서 벗어나서 인간 내면의 동기,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적인 재조정으로 초점을 확 이동시키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아, 마음의 근본적인 재조정이요.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일종의 충격 요법이 자료에서 말하는 과장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1세기 청중들에게는 이 과장법이 굉장히 익숙한 장치였어요.
근데 자료에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렬하단 말이죠. 막 음욕을 품으면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내버려라. 이런 구절이 대표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자주의적 해석이 낳은 아주 비극적인 역사적 일화가 하나 있죠.
오리게네스 이야기요.
네.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한 명으로 꼽히는 오리게네스가 젊은 시절에 이 구절을 너무 진지하게 그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끊어내겠다면서 스스로 거세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죠.
세상에, 스스로 거세를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당시 초기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행동은 텍스트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만 고대 근동의 수사학적 맥락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체 훼손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시에는 일상적인 유머나 풍자의 도구로 이런 극단적인 과장법을 많이 썼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것도 과장법의 하나군요.
네. 당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고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였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잖아요. 낙타를 집을 내서 통과시킬 것도 아니고요.
하하, 맞아요. 그리고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총체로 삼킨다라고 비판한 대목도 있잖아요. 낙타를 통째로 목구멍으로 넘긴다는 건 진짜 상상만 해도 기괴하고 약간 코믹한 이미지네요.
그렇죠. 당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아주 그래픽적인 과장법이니까요.
근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만약 이 모든 게 그저 수사학적인 과장법이고 유머라면 말이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이건 그냥 과장이니까 적당히 무시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만 대충 타협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아, 그게 정말 오해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과장법이라는 틀이 텍스트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완전히 그 반대거든요.
반대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과장법을 사용한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희석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청중의 주의를 폭력적일 만큼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른쪽 눈을 뽑으라는 건 진짜 신체를 자르라는 게 아니라 죄를 멈추기 위해서라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도려내는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하라는 단호한 요구죠.
아,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군요.
네. 현대인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단순히, 아, 다음부터는 진짜 안 그래야지 하고 결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컴퓨터를 부숴버리거나 인터넷 라우터선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식의 실질적이고 피 흘리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 삶의 인프라를 박살낼 수 있는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텍스트 이면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번 자료에서 아마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주제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이혼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걸 명백한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문자만 딱 보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아주 차갑고 예외 없는 족쇄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 구절이야말로 1세기 유대사회의 율법적 지형하고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반드시 교차해서 읽어야 하는 텍스트입니다.
아, 그 당시 맥락이 어땠는데요?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혼의 조건을 두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류를 형성했던 힐렐 학파의 가르침이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남성 중심적이었죠.
힐렐 학파요? 자료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던데요. 남편이 아내가 아침빵을 태웠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었다면서요?
네,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허용됐단 말이죠.
와, 빵을 태웠다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니. 1세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이나 가족의 보호 없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단이 아예 전무했잖아요. 남편 기분 하나에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살얼음판 같은 삶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율법이 사람들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올가맸는지 보여주는 라삐라가 하나 더 있는데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이혼해야 한다는 율법도 있었어요.
세상에, 강제로 헤어져야 했다고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도요?
네, 그 부부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묵직합니다. 억지로 이혼하게 된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걸 친정으로 챙겨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요.
아, 그 똑똑한 아내 이야기 기억납니다. 성대한 이별 파티를 열어서 남편한테 술을 엄청 먹이고 만취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잠드니까 통째로 술에 실어서 친정으로 데려가 버렸죠. 그리고 잠에서 깬 남편한테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바로 당신 하나뿐이라서 챙겨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랍비들도 어떻게 했나요?
결국 이 감동적인 사연을 들은 랍비들도 율법의 잣대를 거두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고요.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었다는 훈훈한 결말로 끝납니다.
다행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당시 율법학자들조차 이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제단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이라는 걸 내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비극성을 막기 위해 예수가 이혼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부를 불행한 결혼에 억지로 묶어두려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이유로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던 무고한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방패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약자에 대한 착취를 막고 결혼의 신의를 끝까지 지켜내라는 숭고한 원칙의 선포였네요.
네. 하지만 이것을 현대의 모든 극단적인 예외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배우자에게 억울하게 버림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예외 조항을 분명히 두었거든요.
오늘날의 가정폭력이나 끔찍한 학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확 와닿네요. 폭력과 학대는 이미 그 자체로 결혼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결혼을 파탄냈는데도 피해자한테 이혼은 죄니까 참고 살아라 라며 성경 구절을 들이미는 건 텍스트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잠언에 부지런한 자의 손이 사람을 풍부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부패한 정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정치범한테 이 구절을 들이미면서 네가 게을러서 지금 고통받는 거야 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맥락이 거세된 텍스트는 흉기가 되니까요.
맞아요. 예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 역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신의 원칙이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아니라는 게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신애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신애, 즉 진실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맹세에 대한 부분이죠.
고대인들이 맹세라는 제도를 얼마나 기형적으로 썼는지 보면 진짜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깨고 싶을 때 온갖 꼼수를 발명해냈습니다.
맹세의 형식은 갖추면서 신의 이름은 교묘하게 피하는 그런 꼼수요?
네. 하늘을 걸고 맹세하거나 땅을 걸고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을 걸고 맹세를 하는 식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어겨도 신성모독은 아니라는 일종의 법적 회피처를 만든 겁니다.
거기서 그 머리카락 맹세에 대한 분석이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한테는 그 맹세가 약간의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머리가 다 벗겨진 탈모인에게는 머리카락을 건 맹세가 아무런 담보 가치도 없다는 대목 말이에요.
맞아요. 고대인들이 얼마나 얕은 수로 자신의 거짓말을 포장하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코미디죠.
그런데 이런 기만적인 문화 속에서도 맹세 자체를 아예 거부하면서 100% 신뢰를 얻어낸 집단들이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1세기 문헌을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들이나 유대교의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맹세를 안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법정 기록 이야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근현대 나이지리아 법정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증언대에 섰을 때 맹세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판사들은 그들의 증언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아니, 맹세라는 담보도 없이 어떻게 그런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자체가 평소 삶이 너무 투명했거든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굳이 뭔가를 걸고 과장된 맹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군요.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내 손에 장을 지진다거나 내 목숨을 건다고 막 과장해서 말하는 게 역설적으로 평소 내 말에 그만큼 진실의 무게가 없다는 걸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내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는 사소한 일조차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한다면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담백한 진실성만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입술의 진실성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자, 이제 이 탐구의 난이도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나를 해치는 타인에 대한 반응, 즉 원수 사랑과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 중 하나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에는 눈이 엄청 잔인하고 야만적인 복수법처럼 들리잖아요.
네, 하지만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시대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인권법이었어요.
인권법이라고요? 복수하는 건데 어떻게 인권법이 되죠?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분노해서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법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 목숨은 안 되고 딱 네가 당한 눈까지만 갚아라 라며 복수의 한도액을 설정해 준 겁니다.
아,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였군요. 합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복수의 권리마저 철저하게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내 오른쪽 뺨을 치려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손등으로 후려쳐야만 오른쪽 뺨을 맞힐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고대 중동 문화에서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상대방을 짐승이나 노예 취급하면서 인간 이하로 깎아내리는 가장 끔찍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속옷을 소송으로 빼앗으려는 자한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에 이불로도 쓰는 생존 필수품이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걸 벗어주면 법정에서 알몸이 되는 셈인데 고대 문화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건 벗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압제자인 로마 군단이 짐을 1마일 지고 가라고 강제 징용했을 때 억지로 2마일을 걸어가는 상황도 그렇고요. 저는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점이 늘 불편했거든요.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도 입국 닫고 철저하게 짓밟히는 수동적인 호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 수동적인 피해자의 태도를 참된 신앙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그게 진짜 수동적인 굴복을 의미했다면 예수 자신부터 그 말씀에 모순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요?
네, 예수는 대제사장 법정에서 부당하게 재판받을 때 자기 뺨을 치는 하속을 향해서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증명하고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치느냐며 당당하게 항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부당하게 채찍질 당할 때 로마 시민권자 권리 주장하면서 공권력에 맞섰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사회적 불의나 범죄에 눈 감고 바보처럼 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명예가 짓밟혔을 때 그걸 대갚아주겠다고 원수랑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원수를 통제하려는 헛된 복수심을 내려놓으라는 거군요.
네, 그 억울함과 모욕을 궁극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아주 급진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죠.
비굴한 인내가 아니라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동적인 저항이네요. 이 대목에서 키너 박사님이 공유해 주신 아주 뼈아픈 일화가 나오는데 저는 진짜 듣는 내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아요. 박사님이 예전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기독교 조롱하는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웃으면서 포용할 수 있었대요. 자기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증오의 대상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박사님의 절친한 친구들을 무참히 살해한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 말이죠.
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테러리스트를 향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분노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타당하죠. 그런데 박사님이 아프리카로 강연을 가던 비행기 안에서 엄청난 영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태복음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텍스트를 마주했다면서요?
네, 신앙의 본질적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 손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의 모범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박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증오를 허락할 권리가 본인에게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박사님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어떻게 살인자들을 사랑합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결국 그 끈질긴 증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얄팍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한 인간이 겪어내야 했던 처절한 내면의 투쟁이거든요.
원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그저 입술로 뱉어내는 예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내 자아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원수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정점이자 가장 가혹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뺨을 치는 자를 용서하고 겉옷까지 다 내어주는 진짜 완벽한 성자처럼 살게 됐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완벽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지막 함정을 파헤칩니다. 바로 당신은 도대체 왜 그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는가? 라는 내면의 동기 문제입니다.
아, 겉모습은 완벽해도 속은 완전히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당시 1세기 유대사회에서 경건함을 증명하는 3대 요소가 구제, 금식, 기도였다고 하죠.
네, 먼저 구제를 보면 자손을 베풀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자들에 대한 과장법이 또 등장합니다.
동네방네 나팔수를 대동하고 헌금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다른 사람들 시선 갈구하면서 선행을 과시하는 그 위선을 꼬집은 유머네요.
금식의 묘사도 당시 문화를 알아야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운동 마친 후에 스트리질이라는 청동 글괴로 피부의 때를 시원하게 긁어내는 청결 문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리스 로마 쪽 사람들은 그렇게 씻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안 씻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흙먼지를 묻히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금식하며 경건하게 사는지를 시각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현대인으로 치면 내가 오늘 금식 중이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히려 평소보다 화장도 밝게 하고 화장실에서 남몰래 미친 듯이 양치질이랑 가글을 하는 상황이겠네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도록 철저히 연막을 칠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신의 이름을 끝없이 나열했습니다. 위대한 신이여, 혹시 내가 까먹고 부르지 않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까지 다 합쳐서, 이런 식이었죠.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정확히 자동 판매기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 뽑으려면 특정 버튼을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딸깍딸깍 눌러야 하잖아요. 완벽한 주문을 외워야만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네요.
네, 이교도들의 기도는 신을 인간 통제 아래 두려는 주술적 거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가 가르친 기도의 본질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토록 짧고 간결한 거예요. 화려한 수식어 다 걷어내고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 부르듯 담백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의 문을 여는 것. 그게 기도의 전부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진짜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결국 마태복음 6장의 모든 가르침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행과 종교적 행위의 영수증을 대체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골방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는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영수증에 완납 도장이 찍혔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남겨진 보상이 한 푼도 없다는 아주 서늘한 경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자료를 통해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요. 텍스트 본질을 놓쳤던 오리게네스의 눈 뽑기이라부터 시작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의 원칙을 거쳤고요.
머리카락을 건 얄팍한 맹세와 진실성을 증명해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있었죠.
숨어야 했던 한 신학자의 뼈 깎는 투쟁을 지나서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은밀한 동기라는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텍스트를 관통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산상수호는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종교적 체크리스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와 위선을 박살내고 내면의 질서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라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문자 메시지 비유가 다시 생각나네요. 문법적인 모순만 따지느라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 문자적인 규칙에만 갇혀 있으면 텍스트의 생명력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쏟아진 이 거친 과장법들은 사실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려는 뜨거운 진심이었던 거네요.
자, 이제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상상 하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진짜 동기들, 남몰래 저질렀던 은밀한 행동들,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속으로 삼켰던 뾰족한 속마음들이, 아 잠시만요, 그 속마음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 스크린에 비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오늘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정성껏 포장한 그 완벽한 이미지와 과연 얼마나 일치할까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로 채워지는 열팍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위선과 진심을 꿰뚫어 보시며 어두운 골방에서도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단 한 분, 유일한 관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관객이 누구인지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